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전 시간에 7년 환란에 대해서 왜 오늘날 7년 환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의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로 환란 기간에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날이 환란 전인가, 환란 후의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거하여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의인들이 7년 환란 전에 악인들로부터 분리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세상 끝에 있을 죽은 의인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만약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되면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미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부활의 시기는 허공에 뜨고 말씀의 약속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년 환란 기간에 죽게 된다는 14만 4천 명의 부활의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은 후 이제 성경에 남은 부활은 둘째 부활만이 기록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들 14만 4천 명의 부활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남은 이 둘째 부활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씀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부활에는 시기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부활에 관해 설명을 드릴 때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굳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부활에 참여함에 따라 심판도 틀리고 영생도 틀리고 영광도 틀리고 의인과 악인의 대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통해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 둘째 사망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활에 참여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망아, 내 재앙과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사람에게 두 번째 부활, 즉 둘째 사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만약 7년 환난 전에 유대인 14만 4천 명만 순교로 믿음을 증거한다면 이들에 대한 부활의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악인들의 부활인 둘째 부활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곧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도 부활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당연히 악인은 부활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영생을 상으로 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의인들과 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자로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의 빛과 성과 하나님을 보고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의 외침과 함께 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고 모든 새들이 시체의 고기를 먹게 되고 염습함을 받지 못하고 진노의 대접으로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구원 얻은 숫자는 몇 명이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재림 시 사단은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말씀 뒤에 그들이 천년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진행 순서대로 읽으시며 어떤 특별한 계시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죄인들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 추수되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죽은 자들이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 주님 재림 후 천년이 지나면 악인들이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역으로 천년이 차면 다시 산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학적 교리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등이 있으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천년기가 결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사실 천년기란 용어는 천년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성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상에서 평화와 번영의 복천년이 있을 것으로 믿는데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단은 천년기와 관련하여 그릇된 것을 옳은 것으로 사람들이 믿도록 전력을 다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행태는 더욱 놀랍도록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기의 시작점과 끝점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요? 그 부활은 왜 필요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부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천년기의 시작점인 첫째 부활과 마지막 점인 둘째 부활을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첫째 부활의 의인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자들이며 새 생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의인의 부활이 있으며 영생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며 알곡이 추수되고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죄인의 몸으로 부활된 자들인데 이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흰보좌 심판에서 영벌의 형벌을 받을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셋째 부활, 이 14만 4천 명에 위한 셋째 부활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자 결국 또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 성경에도 없는 때와 시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만을 위한 셋째 부활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경 어디에도 14만 4천 명만을 위한 셋째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명의 부활의 시기와 때와 관하여는 침묵이나 다음과 같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 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나 교리에 늘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거나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듣고 깨닫고 알려주시기 위함이며 특별히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임봉을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를 믿으시고 주님 재림을 소망한다면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으며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며 사도 요한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경계와 교훈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없게 되며 결국에는 굳세지 못해 꺾여지게 되고 버림을 당한다는 교훈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몰라도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마땅히 될 일이며 또한 과거일과 현재일과 장차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상고하셔야 하는데 복음은 또한 부활이기에 부활에 대한 말씀은 빠짐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알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알지 못하게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이 세상의 진리를 어둡게 할 때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사도께서는 자신의 본 것을 다 증언하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 그 임봉의 말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며 마지막 시대에 있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목회자께서 7년 환난 전에 부활도 첫째 부활이고 7년 환난 후에도 있을 14만 4천 명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방자의 한 말이며 말씀을 가감하는 죄며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교훈이 그 사람에게 응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큰 나팔소리로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장면을 보며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 무덤에서 부활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7년 환난 전에 부활자들이면 하늘이 떠나가며 천지가 진동하는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 휴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7년 환난 후에 부활자들이라면 본인들이 휴거되기 위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말씀도 맞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격동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물 어떻습니까?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깜짝 휴거나 비밀 휴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세상 끝에 있을 추수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또 36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현재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며 또한 그 믿음에 대하여 모순성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 추수하실 때 알곡을 먼저 곡간에 거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거두어질 것은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녀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권에 넣으라 하리라. 왜 그러하실까요?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에 대한 불신과 대적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사랑으로 전해왔던 참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은 세상 끝이며 추수식이며 혼인잔치의 식이며 부활의 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같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모든 환란이 있은 후 추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의 교훈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의 주제의 말씀과 같습니다. 계시록 15장에는 바벨론 심판을 위한 일곱 대접의 준비와 16장에는 그 대접에 담긴 재앙의 내용이 있으며 17장에는 그 재앙을 받을 바벨론의 정체가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7대접으로 무너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세부 묘사와 드디어 19장에는 주님의 재림과 혼인잔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와 같은 교훈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혼잡케 하는 바벨론 세력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이 세력이 멸망당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재림의 시기와 사단 세력의 멸망과 상관되는 공통되는 점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재림과 사단의 멸망과의 관계를 도표로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도와 불법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법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님 강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가라지가 먼저 묶이고 가라지를 심판하시고 알곡을 묶으십니다. 계시록 15장 16장 17장에 바벨론의 일곱 재앙 대접이 준비되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심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와 주님 재림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단의 세력이 먼저 구별되고 그 다음에 사단 세력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이 있습니다. 즉 세상 끝 추수 시기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 멸망의 사람 바벨론이 먼저 멸망당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날이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환란이 시작되고 후에 있을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는 슬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훈의 공통점에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시록 14장 3절에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하시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 명의 성도의 특징은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며 하나님 앞에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순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라면 환난 전에 휴거대에 올라가신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서 즉 땅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의 명칭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수라는 말은 모든 농부들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추수는 참으로 가슴 떨리고 벅찬 말씀의 단어입니다. 모든 알곡들이 추수되는 그날이 어느 누구에게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날인 반면 누구에게는 기록된 형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는 상을 받는 날이면 누구에게는 벌을 받는 날이요. 누구에게는 영광의 날인 반면 누구에게는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알곡으로 인정받는 날인 반면 누구는 쭉정이로 인정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농사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많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절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 추수의 시기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사는 우리나라는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로 가을에 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들은 추수에 앞서 가장 좋은 곡식과 열매를 먼저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내야 하는데 이것을 초곡절 또는 초실절 또는 요제절이라 합니다. 제가 성경의 이제 간단한 부분만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레위기 23장 9절에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은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남자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에는 꼭 첫 열매를 드리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보리와 밀과 나무 열매들을 추수하는 계절에 열려지는데 그 각각의 절기들에서 첫 열매를 드린 일이 반드시 먼저 있지 않고서는 추수가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교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첫 열매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추수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밭에서 제일 먼저 익고 가장 좋은 최상의 상품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추수하시기 위하여 항상 그 세대 세대마다 영적인 첫 열매들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 첫 열매들이 알곡이 된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추수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증거를 드린다면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추수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향한 첫 열매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초대교회는 온 세상의 추수를 위해 드려진 첫 열매였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에 아침에 일어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의인들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세상 복음을 위한 첫 열매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준비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는 그 말에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세상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언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나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복음이 한 번은 전파되었음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럼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쇠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와 같이 다시 한번 복음 역사의 증거가 초대교회와 같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이 세상 마지막을 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절기의 이해와 말씀만 보더라도 환란전 휴거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교리인 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하면 환란전에 휴거되어 올라간 성도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땅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열매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열매도 아니고 땅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도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의 목회자분께서 시대마다 첫 열매가 달렸으니 7년 환란 전에 휴거되는 성도도 첫 열매고 환란 기간 중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도 첫 열매라고 하십니까? 이미 그것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분께서는 절기와 추세에 따른 하나님의 교훈을 고의로 이해하지 않으면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중 처음 열매고 이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첫 열매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보혜사, 성령 및 세상 복음 전파의 증인의 첫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으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증거의 첫 열매셨습니다. 14만 4천인은 땅과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인데 이는 모든 첫 열매들을 증거할 첫 열매로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땅과 사람들 속에서 구속함을 받아 첫 열매들의 증거를 가진 14만 4천인을 통해서 세상에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추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와 추수에 대한 올바른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교리나 자신의 주장에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목이 뻣뻣하여 해결치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이 가득했었고 불안이나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지거나 부족해선 안 되었고 나를 더 나타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찾은 그때의 행복을, 순수함이 묻어있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당신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애비 바이블 카페.